오늘은 설교 제목은 세례와 성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윤학윤 성도님의 세례식에 이어서 또 성찬 예식이 있는 특별한 날이라 사도행전 강해는 오늘 한번 쉬고 기독교의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례는 라틴어로 sacramentum, 상징이란 뜻과 또 그리스어로는 mysterion, 신비란 뜻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성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룩한 우리 기독교의 예식입니다. 성례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예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예식입니다. 캐톨릭하고 개신교 전통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례식도 그 중에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의식으로 지키고 있지만은 로마 카톨릭 교회는 다섯 가지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모두 일곱 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결혼식, 장례식, 견신이라고 이제 믿음을 확신하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또 서품, 사제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안수하는 또 고해성서, 여러분 잘 아시죠? 캐톨릭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부에 가서 고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를 하지만은 이 차이점의 배경이 개신교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핵심 메시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만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만은 캐톨릭은 좀 달라요. 캐톨릭은 교회의 전통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세례의 원어는 바티조. 바티조는 씻는다는 뜻이죠. 세례는 죄인이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고 자기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오늘 윤 성도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분에게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신부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면서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성찬. 라틴어로 거룩한 교제, 영어로 Holy Communion이라고 그러죠. 또 혹은 감사, 유카리스트라는 뜻이 있는데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최후의 만찬 하실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는 성례 예식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네, 곧 언약의 피다. 제가 캐톨릭하고 자꾸 비교한 이유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에는 이 성찬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를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오늘 성찬식을 하겠지만은 캐톨릭은 성찬 때 먹는 그 떡과 포도주가 성찬 때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화체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개신교는 성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임한다는 그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성찬에서 같이 나누는 빵과 포도주는 해석이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몸과 피를 마시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으면은 네, 우리의 몸이 날씬해지고 야채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지방분을 많이 먹으면은 네, 저처럼 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한 음식이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한 음식은 뭘까요? 예배, 기도, 찬양, 성경 읽기. 네. 여러분,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그 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닐 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그 만나에 대해 비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찬에서 예수의 피와 그 몸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밖에 안 받죠. 그렇지만은 성찬은 캐톨릭은 자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미사 때마다 매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주는 못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음식인 예수의 몸을 계속해서 먹어야 우리의 몸을 예수처럼 만들어간다. 예수를 닮아간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성찬 음식은 예수의 몸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 사람에게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그 영적인 음식, 예수의 음식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 특권 중에서 특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일,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면서 특권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저희 부부가 동시에 목사 가운을 입은 걸 본 분 계십니까? 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인데 오늘 여러분이 저희 아무한테나 안 보여주는데 오늘 특별히 특별히 보여주는데 그만큼 오늘 그 교회 행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역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이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우리 영어로 Three persons, one nature. 본질은 하나이신 세 분.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삼위일체 세 분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실 적에는 합력해서 꼭 일을 하십니다.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온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세례를 받을 적에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지만 본받을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걸 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윤학윤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아마 크리스찬 중에서 제일 행복하신 분일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 또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예수와 함께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또 하늘에서 기뻐하고 확인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여러분, 세 분이 지금 한꺼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예수님 세례 받은 사건에서 유래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잠긴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 물속에 잠기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신다는 말은 참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뻔하다가 안 죽은 사람도 그 삶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인데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고 나의 죄도 함께 죽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역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네, 이 세례의 배경이 사실은 구약시대의 할례라는 의식에서 유래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조상 되시는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성경 시작하는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 할례가 언약의 표시랍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유태인에게는 아기입니다. 태어난 아기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조금 잘라내는 그런 것이지만은 생명과 또 그 자손을 이어가는 그 남자의 그 아이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태 히브리 말로 그 할례라는 동사의 뜻이 죽다, 쪼개다, 자르다 외에도 할례를 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치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쪼개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할례의 의미는 육신의 표적을 남김으로써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됐다는 것을 너 이제 마음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언약의 표시. 젊으신 여러분들 요즘 썸 탄다고 그러대요. 썸 타는 걸 지내서 사귀게 되면은 똑같은 반지를 둘이 나눠 가집니다. 뭐 그건 무슨 반지라고 그러죠? 커플링.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You belong to me, I belong to you. 너 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 내 거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표시는 하나님이 너 내 거야. 옛날에는 그 가축들을 자기 소유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쇠를 불에다 달궈서 도장을 몸에다 찍었습니다. 그 표시 보면은 어디가 있든지 저건 내 겁니다. 이 할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된 날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애당초 이 아기는 내 거야. 건드리지도 마. 이게 하나님의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상징합니다. 이게 유태인의 할례 의식입니다. 근데 이 의식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세례로 바뀌어야 되는데 할례와 세례 주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세례와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속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유업 무엇입니까? 새하늘, 새 땅에 천국 시민권이 되는 그 시민권입니다. 그게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 이제 말씀을 오늘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네, 몸에다 하는 거죠. 근데 몸에다 하는 할례보다 또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하는 할례며 마음에 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답니다.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육신의 할례나 세례를 아무리 받아야 별 의미가 없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웃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할례,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윤학인 우리 님에게 제가 성도라고 거침없이 부르는 이유는 저희가 3주 동안 네, 우리 윤선자님하고 윤성도님하고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우리 윤선생님 그 마음에 이미 성령이 임하는 걸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아직 안 받았지만 마음의 세례를 이미 받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거침없이 네, 윤학윤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몸에 하는 세례는 그냥 종교의식입니다. 뭐 종교식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할례를 말하고 우리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벗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는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주는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형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네, 자꾸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린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은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가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가고 싶어서 형제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가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또 헌신, 헌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속에 우러나서 네, 내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우러나야 됩니다. 우리 할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받습니다. 이게 마치 할례의 그 흔적이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의 은밀한 곳에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헌금보다도 헌신보다도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 사실을 마음속에서 간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인도를 바라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독교의 두 가지 성례의식, 세례와 성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의식의 그 진정한 의미와 정신을 우리 깊이 간직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